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중요한 성경의 사상 중에 또 하나인 오직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고 또 유기적으로 서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광스럽고 신적인 은혜에 구원받은 죄인의 오염되고 부족하고 턱없는 행위를 자꾸 가미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공로를 한 터럭이라도 공유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역사상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당연한 것이 여겨지던 암흑과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한번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며 오직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려 하였고 천명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많은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동시에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천주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격언을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인간의 선행을 힘써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라는 성경적인 구원의 핵심적 진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얘기하기를 이사야서 49장 7절 주석에서 구원을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의 기독교 강요 2권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혼합하려는 것은 사실상 은혜를 폐기하고 참된 구원을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으며 또 같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는 마치 사람이 포도주에 진흙투성이 쓴물을 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인간 자신의 능력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의 선행도 인간 자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 바른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직이라는 이 단순하지만 매우 중대한 부사에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의 주장대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특히 신학 성경에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와 그의 파생어가 수도 없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의 은혜를 포함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순수한 오직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은혜라는 것을 주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터럭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표를 찍어야 할 어떤 행위나 공로나 요소를 우리 같은 한없고 더러운 죄인 편에 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오직 은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보아도 또 역사신학적으로 조망을 해보아도 또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아도 아무리 다방면으로 살펴보아도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뚝 섭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독단적인 은혜로만 되는가 하는 것은 개혁주의자들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문제입니다. 이 교리를 어떻게 확립하고 이 교리를 어떻게 바르게 믿는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성경 해석상의 차이도 아니고 침례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베네 에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아니고 매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를 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리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확립하고 또 확립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토록 로마 카톨릭이 강조하던 인간의 행위, 인간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열심을 내던 사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인데요. 그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명석한 우수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과 그리고 열정을 가진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자신의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소위 말하는 렌색, 샅샅이 다 뒤져서 하나도 안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옳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루터에게 찾아온 것은 구원의 평안이나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위에 몰두하면 할수록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를 하고 이것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루터에게 찾아온 것은 공포와 불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됐을까? 내가 무엇을 빼먹고 있는 건 없을까? 얼마나 해야 되나? 4시간을 기도했는데 5시간을 해야 되나? 그리고 루터의 일화를 살펴보면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오는 길에 또 어떤 죄가 생각나서 다시 들어가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귀찮아서 그러한 사소한 것은 집에 가서 혼자 좀 해결하라고 할 정도로 철저함을 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하나님의 의를 공포의 의, 심판하시는 의,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angry God,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앉아있는 angry Jesus, 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성난 의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했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유한성과 성경이 요구하는 의 앞에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 여기 복음에 나타나는 의가 자신이 여태껏 생각했던 진노하고 벌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런 의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의를 깨달은 후에도 인간의 사랑과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1522년에 그가 위텐베르크 교회에서 했던 8편의 설교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얼마나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와 경건한 행위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오늘날에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장로교가 너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에 도덕적 해이가 찾아오고 행위가 무시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교회가 도대체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종교적 안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싸고 가볍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성결한 삶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러한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만 강조했던 이유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간이 그 구원을 확정, 마지막까지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은혜만이 작용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인문주의자 중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신예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내는 일을 최초로 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이 오역이 굉장히 심해서 천주교의 구미에 맞게 잘못된 오역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오역을 바로 잡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혹은 뭐 우리말 번역으로는 자유의지에 대한 논방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런 책을 써냄으로써 오직 은혜는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하고 얼마간은 인간 자신의 공로가 기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해서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 아니면 우리말 뭐 번역에는 의지의 속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반박하는 책을 펴냄으로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할 뿐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노예의지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선행과 공로도 행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책은 루터가 유일하게 자신이 썼던, 루터는 주석도 쓰고 루터 전집이 나올 정도로 방대한 양의 글을 남겼지만 유일하게 자신이 아끼고 출판되기를 원했던 유일한 책입니다. 이에 에라스무스가 주장하기를 성경에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호소하는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간 구원에 공헌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즉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이 답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믿을 심령과 뻗을 의지를 먼저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오직 은혜에 대한 주장은 성경 정권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명료하고 누구나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에서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그 복음의 위대한 계획들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너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시고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셨다, 즉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개런티, 그 당시 시장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보증금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그런 후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구원의 복음의 실체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 말의 네크로스, 즉 마지막 호흡이 끝난, 생명이 없는, 죽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 된 인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선포된, 죄의 싹스로 선포된 죽었다고 할 때에 영적으로 그 죄인 된 인간의 상태는 매우 병이 들었거나 굉장히 약하거나 매우 모자라거나 탈진하였거나 기진맥진한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죄된 마음은 훌륭한 교육이나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는 인물이나 잘 발달된 법체계나 사회체계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면서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이것만 붙잡으면 손에 쥐어주며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죽어서 저 심의 바다 깊은 곳에 이미 가라앉아서 이미 생명이 끝난 그러한 자에게 복음의 구명보트를 보내주면서 이리 올라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대로 있는 죄인들의 상태는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핍절된 상태가 아니라 네크로스, 이미 생명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붙잡을 힘이나 기력이나 의지나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아니고 먼저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서 감각을 다시 깨워서 그 사람의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시각과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근력, 즉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오직 은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신적 은혜만이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마른 뼈들입니다. 결코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병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들은 오직 은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인간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반응했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결과요 산물일 뿐입니다. 결코 사람의 한낱 유한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어떤 행위나 열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행위에 섞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신인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은 존재와는 무슨 협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형벌, 창세기 2장에서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형벌 안에 있으며 또 멍에 아래 있다. 즉 2절에서 표현한 대로 죄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 본연적으로 본질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부터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죄인들인지를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알려준 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과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장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2장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부활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앉히셨다의 헬라어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확증된 일이고 우리는 그 확증된 일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살리셨고 앉히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홀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택자들에게 임하는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실 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잔뜩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친구가 믿었으면 하면서 하늘 구름 위에 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토록 믿었으면 바랬는데 결국 안 믿고 죽는, 그래서 안타까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효력 없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고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속으로 변하는 행위 공로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니 가서 우리는 전하면 된다. 완벽한 성경의 명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구원하게 된, 살려내게 된 동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냐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한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때,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 바깥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동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즉 아까 우리 2장 초반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며 진노의 자녀인데, 사탄이 그렇게 이길 줄 알았고 사탄이 그렇게 끝낼 줄 알았고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을 모두 이겨버려서 모두 결국엔 죽음으로 생을 끝낼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심으로써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영광이 있고 내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디스플레이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탄이 네가 승리하고 끝난 줄 알았지, 네가 인간보다 더 세고 사망이 인간을 지배할 줄 알았지,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나의 택자들을 구원해내는 나의 은혜가 더 강력하고 죄보다 더 강하며 나의 은혜가 죄를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안에 우리 인생이 관여되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혹은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비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은혜, 이 그리스도 밖에는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 은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의 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인간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무능한 인간의 손에 넘김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단순히 인간의 사역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 스스로 무언가 행할 수 있다는 바리새적인 영적 교만이자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진노에서 구출함을 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 죄인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보장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딛고서 일어서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서신 13편을 보면은 한 권도 예외가 없이 서론,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또 한 권도 예외가 없이 결론부 말미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백해집니다. To you 그렇게 시작을 해서 With you 이렇게 항상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의 소식을 접할 때에, 그리고 귀한 교리를 생각할 때에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예배당을 나가고 난 후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며 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얘기했으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라고 얘기했고,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보답하며 산다는 개념보다는 은혜를 계속 받고 그 은혜를 계속 감격하며 그 은혜에 끊임없이 의지하며 산다는 개념이 더 맞고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원래 원어에 들어있는 카리세타이라는 헬라어 동사, 즉 은혜롭게 주신다는 동사의 뜻을 더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철학자들이 소위 쓰던 논리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더 큰 것으로부터 더 작은 것으로 라는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즉 자신의 하나님 자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신 이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은혜롭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은 꼭 그렇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원했던 바랬던 어떤 은혜 바램을 다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어떤 안질환, 눈에 안 좋은 안구질환으로 매우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낫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그 은혜, 신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또 누려야 하는 필요로 하는 은혜를 놓고 얘기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심리학이나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 무슨 비움의 미학? 자기 버림의 철학? 그냥 그곳에 안주하고 비우고 버리고 덜어내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삶의 평안과 고요가 마음에 깃드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하는 신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부된 은혜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바랐고 무엇을 당장 원하고 당장 하나님께 갈망하고 이런 우리의 형편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의 원이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도우시는 은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며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은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다는 은혜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줄 아는 그 능력의 은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외로 유명하시고 또 능력 있으시고 또 건전한 설교를 하시는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설교자들 가운데는 큰 어려움과 환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알 수 없을 테죠. 대표적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물론 신학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생소하지만 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달리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책을 쓰셨고 소위 말하는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은 1876년도에 신혼여행을 떠나다가 20대 때 낙뢰 사고를 당해서 아내가 심각한 불구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불구가 되었는데 1915년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39년간 그 아내를 옆에서 수발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면 두 시간도 집을 비우기가 불안할 정도로 그 아내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고백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쓰신 로마서 주석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본을 이루는 개념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돕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제대로 간구하지 못하며 구체화시킬 수 없는 열망 속에서 신음할 따름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 쓴 어느 책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책에선 매우 인상 깊은 글귀를 읽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익혀지지 않는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왔습니다. 분노와 불성실과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직장으로부터 병든 자식과 아무런 애정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집으로 나는 돌아왔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그토록 바랐던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당신의 은혜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서 당신의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우리 여기 삶의 현장에도 우리 미래에도 가득 채워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 장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굳게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의 은혜의 정점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장래까지 보장하는 이 은혜는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섬기게 하고 나도 없지만 주변을 돌아보 나눠주게 하고 그저 안락하고 이기적이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게 하며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나의 미래가 근심돼서 그저 세상의 다른 요소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약한 나를 오직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에게만 맡기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가 어떻게 풍성히 표현됐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남은 미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를 누리는 아주 귀하고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서 우리 경향의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은 일임을 굳게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 은혜를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주고 은혜를 함께 공유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서신서들은 매 끝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바른 길, 생명의 좁고 협착한 길을 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